레위기 53번 메시지 절기들 두 번째. 이번 메시지에서 우리는 네 번째 절기 곧 오순절에 이르렀습니다. 이 절기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을 포함하는 첫 번째 그룹의 절기에 속합니다. 이 네 절기들은 역사와 우리 체험 모두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유월절은 유대력의 정월 14일에 있었습니다. 이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유월절로서 죽임당하셨습니다. 구약의 유월절이 예표인 반면에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실제적인 유월절이십니다. 그분은 유월절의 실제이시며 유월절의 예표를 역사상에서 성취하신 분이십니다. 무교절과 초실절은 유월절에 이어서 행해졌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초실절의 성취이며 이 절기의 실제이십니다. 오순절은 초실절 다음에 행해졌습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은 그리스도의 역사에 따른 우리의 체험 가운데서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바꿔 말하자면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역사상에서 이루시고 성취하신 것이 곧 우리의 체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절기의 그룹이 두 방면, 곧 그리스도의 역사와 우리의 그리스도인 생활에 적용될 수 있는 까닭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우리는 유월절을 체험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임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넘어가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유월절의 실제를 누렸습니다. 유대인들이 애굽에서 누렸던 것은 단지 예표였으나 우리가 누리는 것은 실제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역사의 문제일 뿐 아니라 우리의 체험의 문제입니다. 유월절을 체험한 후 우리는 무교절이신 그리스도를 누리기 시작했으며 누룩 없는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는 누룩이 없으신 분, 즉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분께는 죄가 없으십니다. 우리는 그분에 의하여 공급받고 유지됨으로써 그러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체험에서 우리는 또한 우리의 초실절이신 그리스도를 누립니다. 부활하신 분이신 그분은 지금 우리 안에 살아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누룩 없는 분이실 뿐 아니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이시며 영원히 사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매일의 누림을 위하여 첫 열매로서 우리 안에 사십니다. 네 번째 절기, 곧 오순절 혹은 칠칠절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 7주 뒤에 일어났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부터 승천하신 그리스도에 의하여 하늘로부터 성령이 쏟아부어졌던 오순절까지의 기간은 50일이었습니다. 오순은 50일을 뜻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한 주의 첫째 날에 있었습니다. 이 날은 또한 제8일로 불리웁니다. 이날부터 7주를 세면 그 주의 첫날이기도 하고 8일도 되는 50번째 날이 됩니다. 그리스도는 그 주의 첫날에 부활하셨고 오순절도 그 주의 첫날에 일어났습니다. 그분께서 부활하신 후 주 예수님은 40일 동안 그분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분이 나타나셨다가 사라지시곤 하였지만 그분은 결코 제자들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부활하신 그날에 그분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 안으로 생명주는 영이신 그분 자신을 불어넣으셨으며 그때로부터 그분은 제자들 가운데 사셨을 뿐 아니라 그들 안에서도 사셨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은 그분의 임재를 그들이 볼 수 있었음을 뜻하는 것이지 주님께서 이전에 그들을 떠나셨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나타나심과 사라지심은 제자들에게 하나의 훈련이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그분은 제자들이 그분의 보이지 않는 임재를 깨닫고 누릴 수 있도록 그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분께서 비록 보이지 않으셨지만 그들은 여전히 그분의 보이지 않는 임재를 귀히 여길 수 있었고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에 주 예수님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볼 수 없지만 우리는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그 40일이 지난 후 주 예수님은 제자들을 땅에 남겨두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 다음 열흘 동안 그들은 한마음으로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50일째 되는 날 놀라운 일, 곧 3일 하나님의 최종 완성이 쏟아 부어진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최종 완성은 과정을 거치신 3일 하나님의 만일을 포함한 생명주는 복합적인 그 영입니다. 그런 분이 3일 하나님의 총체로 그리스도의 몸을 대표하는 120명의 제자들 위에 쏟아 부어졌습니다. 오순절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완전한 결과이며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분의 죽음의 결과입니다. 죽음 없이 부활이 있을 수 없습니다. 십자가 위에서의 주님의 죽음은 그분의 부활을 가져왔고 그분의 부활은 그분의 승천뿐 아니라 과정을 거치신 3일 하나님의 최종 완성으로서 그분의 몸에 쏟아 부어지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것이 오순절날에 일어났기 때문에 오순절은 하나님의 경륜의 위대한 나타남입니다. 오순절날에 일어난 것의 결과로 그리스도의 몸이 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그 전에는 다만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을 이루기 위한 개인적인 그리스도가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날 그리스도의 몸이 그리스도와 일치되고 그분을 단체적인 그리스도로 만들기 위하여 생겨났습니다. 이제 그리스도는 몸을 가지고 계시며 이 몸은 그분의 증가, 그분의 확대, 그분의 확장, 심지어 그분의 팽창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오순절날에 생긴 그리스도의 확장의 일부분입니다. 모든 지방교회는 그리스도의 우주적인 확장의 작은 부분입니다. 첫 번째 네 절기는 매우 큰 의미를 지닌 한 그룹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의미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스도의 승천과 광대하시고 개인적인 그리스도를 우주적이고 단체적인 그리스도로 만드는 확장, 증가, 확대, 팽창으로서의 그리스도의 몸을 산출하기 위하여 과정을 거치신 3일 하나님의 최종적인 그 영에 쏟아 부어짐을 포함합니다. 역사적으로 첫 번째 네 절기들은 모두 그리스도와 관련됩니다. 그분은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의 성취이시며 그것들의 실제이십니다. 영적인 측면에서 과정을 거치신 3일 하나님의 최종 완성이신 그리스도는 또한 오순절의 성취이며 오순절의 실제이십니다. 이 모든 역사적인 신뢰들이 우리의 체험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에 참여했으며 오순절의 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오순절은 49일에 한 주의 첫날을 더한 것입니다. 이것은 첫 번째 첫날, 곧 부활의 날부터 50일째인 여덟 번째 첫날까지의 여덟 번의 첫날들과 연관됩니다. 이것은 부활에서부터 부활까지를 가리킵니다. 여기서의 모든 것은 부활 안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덟 번의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부활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주의 첫 번째 첫날에 산출되었으며 여덟 번째의 첫날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확장의 일부분이며 그분의 증가, 팽창, 증대의 부분입니다. 그리스도는 이제 개인적인 그리스도가 아니라 단체적인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단체적인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포함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단체가 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오순절 안에 있고 오순절이 여덟 번의 부활로 구성되어 있음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단체로 합쳐진 그리스도의 확장을 봅니다. 그리스도의 확대, 증가로서의 이 확장은 사실상 과정을 거친 삼일 하나님과 그분의 택함받고 구속받은 백성들과의 연합입니다. 우주 가운데 그러한 연합,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의 성취이며 하나님의 영원한 갈망의 완성인 연합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이것을 잘 이해할 수 없으나 새 예루살렘 안에서는 그것을 완전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새 예루살렘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새 예루살렘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만유를 포함한 측량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실제적인 증가, 확장, 증대, 팽창입니다. 우리 모두가 오순절날에 산출된 그리스도의 확장의 부분들임을 인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순절, 요제로 단을 하나님께 가져온 안식일 이튿날부터 세워서 제7 안식일 이튿날까지 50일째 되는 절기.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제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 50일을 계수하여. 오순절은 요제의 단을 하나님께 가져가는 안식일 이튿날부터 제7 안식일 이튿날까지의 50일째의 절기입니다. 이것은 7배로 충만한 그리스도의 부활이 완전한 충만함의 영역에까지 이르러 부활의 간증을 위한 완전한 책임을 담당함을 의미합니다. 천사들이 하늘에서 우리를 볼 때 그들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부활의 간증으로서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부정하고 문둥병이며 유출병이 있고 혼란과 모든 종교로 둘러싸여 있다는 느낌을 갖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간증의 한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는 레위기 23장과 오순절에 있으므로 모든 소극적인 것들을 잊어버려야 합니다. 여기에 부정함이나 문둥병은 없습니다. 그 대신 그리스도의 확장이 있습니다. 여호와께 드리는 첫 열매로서 누룩을 넣어서 만든 구운 떡 두 개를 여호와께 새 소재로 드림.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 처소에서 에바 10분 1호 만든 떡 두 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이것은 첫 열매 시대에서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고운 가루가 오순절 시대에 두 부분으로 된 교회, 즉 유대인으로 구성된 교회와 이방인으로 구성된 교회를 예표하는 두 떡이 되었는데, 이 둘은 모두 죄들, 누룩을 그 안에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의 만족을 위한 새 소재로서 하나님께 드려졌음을 의미합니다. 레위기 23장 17절의 예표는 한 떡 혹은 세 떡을 말하지 않고 두 떡을 말합니다. 이 두 떡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두 부분, 즉 유대인의 부분과 이방인의 부분을 의미합니다. 이 부분들은 예루살렘 안에 있던 성도들과 고넬레의 집에 있던 성도들로 나타났습니다. 왜 23장 17절에서의 떡들은 레위기 2장에 따라 소재로서 누룩 없이 드려지지 않고 누룩을 넣어 구웠습니까? 그 까닭은 두 떡으로 예표된 몸인 교회의 각 부분에 여전히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이것을 분명히 보는데, 예를 들면 5장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와 6장의 구제를 원망하는 것입니다. 예표에서 가리키는 바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이실 뿐 아니라 교회도 첫 열매입니다. 누룩을 넣어 굽고 교회를 예표하는 두 떡은 첫 열매들입니다. 보은가루이신 그리스도 곧 첫 열매는 부활의 날에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결국 이 고운가루는 두 떡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떡들은 부활의 날에 첫 열매를 산출한 고운가루의 증가이며 확장입니다. 예표에서 볼 때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교회가 되셨으며 교회가 그리스도의 확장임을 가리킵니다. 그러한 그리스도의 확장으로서 두 부분을 가진 교회는 하나님의 만족을 위하여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떡과 함께 일련되고 금없는 어린 양 일곱과 젊은 수소 하나와 수양 둘을 그들의 소재와 전제와 함께 향기로운 냄새인 화제로 여호와께 드림.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일련되고 흠없는 수양 둘을 드리되 이들을 그 소재와 그 전제와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이것은 오순절의 교회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번제로서 하나님께 드려진 단체적인 사람이었으며 누룩 곧 죄들과 섞어진 소재로서 그리고 전제로서 생활했으며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화제가 되어서 하나님과 사람의 만족을 위해 다 소멸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초대교회는 많은 민의들이 순교당했기 때문에 전제였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 그분의 혼을 쏟아 부은 것처럼 하나님의 만족을 위하여 그들의 혼을 하나님께 쏟아 부었습니다. 수염소 하나를 속죄제로 드리며 일련된 어린 수양 둘을 화목제 시상으로 드리되 첫 이삭의 떡과 함께 여호와 앞에서 흔들어 요제로 삼음. 또 수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일련된 어린 수양 둘을 화목제 시생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두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인즉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이것은 오순절날 교회는 그 죄들로 인하여 속죄제물이신 그리스도가 필요했으며 하나님과 사람의 교통을 위하여 교회는 화목제물이신 그리스도가 필요했음을 의미합니다. 동시에 교회는 요제이신 그리스도를 누렸습니다. 오순절날 교회에는 속죄제물과 화목제물과 요제물이 있었습니다. 속죄제물은 죄를 위한 것이고 화목제물은 교통을 위한 것이며 요제물은 부활을 의미합니다. 이 세 가지 제물 모두는 물론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성회를 공포하고 아무 노동도 하지 않음.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것은 교회인 하나님의 구속하신 백성들이 어떤 것을 더하는 인간의 노력을 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를 누림을 의미합니다.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완성되었기 때문에 어떠한 인간의 노력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노력하는 대신 안식해야 합니다.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객을 위하여 남겨둠.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너는 그것을 가난한 자와 객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것은 오순절날에 부활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가난하고 이방인인 우리가 참여할 수 있도록 남겨졌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가난한 자와 객들로 예표된 자들이며 우리의 몫은 떨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특별한 몫입니다. 그런 몫은 마태복음 15장에 있는 가난 여인의 경우로 예시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녀는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반박하는 대신에 그녀는 자신이 개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그리스도 곧 자녀의 떡이 유대인들에 의해 거절당했으며 이방의 개들이 누릴 수 있도록 상 밑에 부스러기가 되셨음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가난한 자와 객을 위하여 남겨놓아야 했던 떨어진 것, 밭, 모퉁이의 곡물입니다. 우리는 가난한 이방인이지만 오순절의 수확물에 대한 우리의 몫을 가집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몫인 오순절, 삼일 하나님과 오순절, 그리스도와 오순절 마녀를 포함한 그 영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분깃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증가, 확장, 확대, 팽창이 되게 합니다. 첫 번째 네 절기,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은 모두 하나님의 만족을 위한 음식과 먹는 것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여전히 가난한 자와 객들을 기억하십니다. 그러므로 이방인들인 우리는 교회를 이루었던 오순절에 그리스도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